제가 대학에 지나갈 즈음의 일입니다. 제가 한번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30년 이후의 일이더라고요. 30년 전의 일인데요. 그 당시 한국 사회에서 불문율처럼 믿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지나갈 한 1980년 후반에 모든 한국 사회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불문율이 있었어요. 부모님들도 믿고 있었고 자녀인 학생들도 믿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대학을 가야지만이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가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부모에게도 있었고 학생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런 면들이 조금 있죠.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나 모두 다 좋은 대학에 가야지만이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스카이 대학이나 인서울 대학에 가려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미국에서도 아이비리그나 좋은 주립 대학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죠. 그런데 곧 알게 될 사실이지만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은 될수 있어요. 굿스타트는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많죠. 하지만 직장에서 계속 살아남아서 발전하고 승진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그 사람의 실력과 계속되는 노력과 그리고 직장 내의 관계가 그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하며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제가 듣기로 요즘 잘 나가는 기업들에서 인재를 뽑을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블라인드 면접이 뭔줄 아십니까? 이 레주메의 내용을 블라인드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려가지고 블라인드 내용이, 그러니까 그 레주메 내용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면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신 학교도 모르고요. 학력도 모르고요. 나이도 모르는 상태에서 블라인드로 그 사람과 면접을 하는 것이죠. 어떤 선입관도 없이 그 사람의 됨됨이, 인재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점점 더 이런 추세가 더 이렇게 늘어나간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의 과거의 레주메가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 진짜 실력을 기업들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아니라 과거 어떤 학위를 땄느냐가 아니라 지금 현재 맡겨질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지금의 그 능력을 측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회사 동료들과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지가 인재를 뽑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추세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의 종교를 묻지 않는 상태에서 블라인드 상태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나을까요? 하나님이 블라인드로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 모른 상태에서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나을까요? 겸손함이나 경건함이나 인격에서 누가 더 나을까요? 블라인드 면접을 본다면 불신자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겸손하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고 더 인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지, 목사인지, 장로인지, 집사인지 이것을 다 블라인드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면접을 본다면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애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라고 말합니다. 5절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두 부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또 다른 부류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1세기 에베소 교회에 이와 같은 구분이 있었다면 21세기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서도 적용해 볼수 있는 부분이겠죠. 경건의 모양이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appearance of godliness예요. 그렇게 보이는,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랄 데 없는 교인 같습니다. 열심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죠. 큐티도 하고요. 새벽 기도도 다닙니다. 직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실상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1세기 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고 내용물이 없는 경우죠. 겸손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고 위기의 순간에 그것을 이길 만한 믿음도 실제는 없는 것이죠. 인격적으로도 점점 더 성숙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세의 현상이라고 꼬집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세는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가 마지막 때인가요? 언제가 말세입니까?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세, 종말, 마지막 때로 봅니다. 이것을 무천년주의자들의 주장인데요, 대부분의 개혁교회나 우리 장로교회에서 취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지막 때, 말세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의 사람들이 고통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일반적으로 인생이 고통이다라고 말하는 그 고통을 넘어서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 고통이 더해진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른 이유가 2절부터 4절까지 쭉 소개되는데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죄의 목록들입니다. 그 죄의 목록들 때문에 말세에 더 고통한다라고 사도바울이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고통이 결국 경건의 모양만을 갖추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5절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목록들을 이길 만한 경건의 능력이 없기에, 경건의 실력이 없기에, 경건의 모양만 있기에 말세에 더 고통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세에 고통을 일으키는 목록들이 무엇일까요? 2절, 3절, 4절이 그 내용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목록들이 말세에 더 고통을 가져오는 이유들입니다. 여기에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고통이 더해지는 죄의 목록의 출발점이에요. 고통이 더해지는 죄의 목록의 출발점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2절 초반부에 나오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출발, 고통을 유발하는 첫 번째 원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이 부분은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랑, 자기 애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올바른 자기 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르지 않는 그릇된 자기 애,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올바른 자기 애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나오죠.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먼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 대한 사랑이, 좋은 사랑이, 올바른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도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신을 진짜로 사랑하면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남편과 아내를 진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아내나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게 하거나 아픈 상황에 이르게 되면, 병이 나서 누워버리면 결국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자신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아내나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케어하는 것이 결국 자기 사랑이죠. 이것은 바로 올바른 자기애입니다. 올바른 자기애죠. 나의 행복에서 출발해서 이웃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고 싶다면 함께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우들과 서로 함께 도우며 위에서 중보기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커다란 거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숲을 함께 이룰 때에 정말로 행복한 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자기 사랑, 자기애는 잘못된, 그릇된 자기 사랑, 자기애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으로 가지 못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으로도 가지 못하는 자기애, 자기 사랑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그러냐면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 4절 하반부입니다.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기 사랑, 잘못된 자기 애가 결국 쾌락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더할 때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온다라고 사도 바울은 진단하고 있죠. 이같이 잘못된 자기 사랑이 고통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하나님보다 자신의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 결국 고통의 원인이고 이런 삶을 살 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주 맛있어 보이는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요. 너무너무 빨갛게 잘 익었습니다. 반질반질해 보입니다. 맛있어 보이는 모든 요소를 다 갖췄어요. 그런데 실제 먹어보니까 속이 썩었고 상해 있습니다. 벌레가 안에 있는 거예요. 실제는 먹을 수 없는 사과였습니다. 이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겉모습은 있지만 내적인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인들이 1세기 교회에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믿지만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너도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삶이 아니라 실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라라고 사도 바울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은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실제적인 사례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인데요. 그들 중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앞에 나오는 5절의 그들이겠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중에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실제 삶은 경건하지 않는 엉망인 1세기의 한 예를 들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교인인데, 에베소 교회 교인인데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적으로 유혹했다라는 입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을 주었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끼고 다니는데 실제 삶은 성적인 죄를 범하고 있고 타인을 잘못되게 하는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이는 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의 또 다른 예가 8절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얀네와 얀브레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인물이에요. 유대 전성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 전성을 사용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애굽의 궁중 마술사라고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요구했을 때에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마술사라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마술사라는 허울만 있었지 실제 그와 같은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8절 하반부입니다.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거짓 선생들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 진리의 파워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 중에 경건의 모양만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리의 모양만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 진리는 모르는 경우죠. 실제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나민을 크리스찬이에요. 이름만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born again 크리스찬의 파워가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고 실제 죄와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와 같은 경건은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낭중지추라는 한자성어 아시죠? 송곳은 주머니에 있으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진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삶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그럴듯한 외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이 드러나는 사람을 하나님은 말세에 원하십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가방끈이 중요한 시대가 아닌 시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학벌과 레주메의 그 모습이 아니라 실제 실력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예요. 요즘 아이들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유튜버라고 합니다. 유튜버에다가 뒤에 ER을 붙이는 거죠. 이분들은 학벌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떤 학위를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유튜브를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양질의 유튜브를 영상을 만드느냐가 그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몇 대째 신앙의 가문이냐,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입술로만 회개하는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모양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 이것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꾸짖었던 것이 바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어요. 중요한 것은 입만 무성한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실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요. 성령의 능력을 맺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허울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직분자라는 외양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적용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는 매일 큐티를 합니다. 여러분 매일 큐티 하시죠? 매일 큐티 하시죠, 그죠? 근데 큐티 하는 데만 의미를 두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숙제하듯이 내가 오늘 큐티했다, 이것이 아니라 실제 그 큐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실제 경건한 사람, 그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꾸준히 하시는데요, 기도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실제 기도하는 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경건의 능력이라고 사도바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라인드 면접을 하신다 해도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 했고 직분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블라인드 면접을 한다 해도 부끄럽지 않는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거칠애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 성령의 열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에게 그와 같은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